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짓말 한 달 만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다양한 것들 드시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아무런 변화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는 호수같이 잔잔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렇지, 호수같이 잔잔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느낄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여러분 래프팅 있잖아요. 막 그 엄청난 계곡에서 막 굉장히 막 그런 것을 해야 아 내가 뭔가 살아 있구나, 내가 뭔가 조금 이제 조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좋은 시간처럼,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을 선호하든, 어느 쪽이 나의 스타일에 맞든,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제가 호수처럼 잔잔한 시간이 내 인생에 있기를 원해도 마치 폭풍우와 같은 시간이 제 삶에 올 수도 있고, 폭풍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때로는 호수처럼 너무 잔잔한 시간이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다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다가 때로는 저렇기도 하고 때로는 저랬다가 때로는 이렇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반전 매력. 반전이라는 게 바뀌는데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하잖아요. 반전이 일어날 때 느끼는 우리의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전 매력이라는 단어가 쓰는 거는 분명히 나랑 정반대인데 거기서 묘한 매력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게 이 방향이었는데 이런 거였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반전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반전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물론 아주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반전은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의 어떤 타이밍을, 반전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반전은 때로는 마치 나는 호수를 원했는데 익스트림이 오거나 나는 익스트림을 원했는데 호수가 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어렵고 뭔가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이라고 한다면 그 반전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전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 반전이기 때문에 반전을 딱 만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여기 다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혹시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군요. 저는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한 그 당시에는 굉장한 반전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을 만나는, 귀신과 대화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반전이 뭡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귀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귀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왜냐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영화를 지금까지 봤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브루스 윌리스가 결국은 귀신이었던 거예요. 이 반전이 사람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만들고, 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최고의 반전 영화 하면은 그 리스트 안에 꼭 들어가는 영화가 바로 익시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도.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죽어있었어요.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영화 속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러한 반전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는 그 반전을 이미 경험했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나는 산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죽어있는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아 그전에는 내가 죽었는지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진짜 죽었던 존재구나 를 알고 다시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되는 반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저희 형제 소그룹의 성경 공부에도 나오는 말씀이었고 지난주에 갔던 세미나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뤄지는 시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됐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 구절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뭐다?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다. 이전에 우린 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로, 물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다 살아있었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다 살아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다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좀비처럼 어떻게 삽니까? 그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힘 안에 있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놀랍다, 그것이 진짜 은혜구나, 그게 정말 값진 선물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있던 존재라고 하는 게 정말 깊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별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게 뭐? 그런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없었다면, 구원이 우리 삶에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죽었던 존재였는데 반전이 우리 삶에 일어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반전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2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혹시 새번역 성경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새번역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다른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4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헬라 원문에도 있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도 다 but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전치사는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 그대로 내용이 바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될 때 그러나 완전 반전을 이해하기에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죽었어요. 죽은 채로 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반전이 뭐로부터 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던 것이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조건, 받을 만큼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아니면 받을 만큼 착한 사람이어서 얘는 정말 이대로 있다가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자비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벌받아야 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비는 뭐예요? 그 벌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타는 그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우리가 다 진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뭐합니까?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서 그 큰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의 반전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써도 우리 삶에 이러한 반전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쭉 보면 그 반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셔서 자비로운데 그 자비가 어떻대요? 넘치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 은혜인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2000년 전에만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인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여전히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삶에 여전히 어쩌면 진노의 자식은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삶과 던질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와 시간들 속에 나는 이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이 역전하시며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곳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반전이 일어나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이 내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여전히 경험되고 있는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반전의 역사를 써가시도록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던져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불순종의 영들 안에 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다시 진노의 자녀로 만들진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죄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 수준처럼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아까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튀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요. 육체와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 마치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어제 초그룹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걸로 충만한 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우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가 그 충만함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상태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계속 있기 시작을 하면 그 상태가 우리 삶에 빠른 속도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늘 느껴지는 많은 영역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떤 정죄감 가운데 있거나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매일 묶여있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소망이 없는 것과 같고 내가 어떻게 살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의미에도 별로 내가 붙잡을 만한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문제는 뭡니까? 죄로부터 출발한 거겠죠. 다 알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 이 중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아, 그래, 내가 이래, 내가 못했어, 결국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내 삶이 막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그런데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이렇게 있고 내가 상태가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고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 상태는 그런데, 내 모습은 지금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던 것, 네가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너가 정말 진리로 받았던 그 믿음의 도리를 뭐해라? 붙잡아라. 그게 환난 속에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어떤 분이요? 자비가 넘치는 분. 내가 당연히 잘못했고 범죄했고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 자비가 넘치는 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돼요?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엉망이야. 내 주변이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기쁨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어. 나의 모습을 보니, 내 주변을 보니 답답하기만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가 넘치시는 분, 우리를 향해서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에게 주실 만큼 그 큰 사랑을 주시는 분, 내 삶을 향한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인도하시는 분,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내 상태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그것을 쳐다보면서 답답해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우리를 하여금 놀라게 하고 우리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반전이. 제 삶에 어떤 이런 반전이 있었는가? 제 삶에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반전은 안식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가 뭐 기본적으로 호소와 같은 잔잔한 걸 좋아하지만 안식년은 거의 피크를 찍고 있던데 진짜 몸이 건조할 만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 일부러 경건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경건생활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경건생활을 했냐? 아니면 내가 사역 안에서 간사니까, 사역자니까 경건생활을 했냐?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간사할 때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었던 내 삶이나 묵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내 삶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간사니까 했던 거예요. 사역을 해야 하니까 했던 거죠. 어린이집에 아이들 등원시키고 하원시킵니다. 웬만한 아빠들이 다 출근할 시간에 저는 이제 애들을 이제 등원시키는 거죠. 모든 아빠들이 다 일해서 일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뭐합니까? 아이를 하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금세머리집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 수선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라고 하긴 조금 젊고 아줌마라고 하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 그분들이 아무런 말 하나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눈빛 속에 마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 아빠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저러고 있지? 그 사람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이슈들이 올라오면서 그 눈빛을 내가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하고 있지? 마리조와 안식년이지 뭡니까? 백수예요. 백수인데 무슨 백수입니까? 가장인 백수예요. 아이들 3명이나 있고. 누구한테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구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그냥 교회 사역을 하면 돼요. 그냥 교회 사역하면 돼요. 그럼 재정도 들어오고 뭐하냐고 교회 사역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요. 그것도 교회 사역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사역하면 됩니다. 누군가 그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교회 사역하면 왜 그따위 고민을 하고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뭔가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복잡함으로부터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걸로부터 피하는 도피의 수단일 뿐인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사역을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그저 내 삶을 피하고 싶은 도피처일 뿐이었던 거죠.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지요. 어떡할까요? 상태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나름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다 착각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사역이라고 하는 현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그냥 다 막히고 있었던 뿐이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요동치는 감정과 혼란스러운 생각과 그러면서 그 모든 비난이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옵니다. 스스로. 그거 봐, 결국 네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거 봐, 네가 결국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 이런 식의 비난을 스스로에게 자기 연민도 했다가 정죄감도 빠졌다가 서로에게 죄책감도 심어줬다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시간을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진짜 깜깜한 칠흑 같은 방 안에 갇혀있는 느낌. 근데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곳에 누군가가 바늘로 마치 콕 집었을 때 밖은 환해요. 그 안에만 어두운 거죠. 그러면 바늘구멍이 하나 딱 찍혔을 때 그 빛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밝고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사역도 부르심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내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도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상황은 이렇고 나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변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딱 만나는 순간 제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처럼 됐다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이 제 삶에 찾아올 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오죠. 혼란함이 일어나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죠. 하지만 별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분 안에 피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들이 변화시켜 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막 빠져 있어서 막 무너뜨리지도 않고 혼란한 가운데 놓으면서 막 실타래에 엉키는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을 던져놓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때로 쉼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짓눌리는 나의 삶,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정죄감, 아니면 자기 연민, 어떤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거나 때론 요동치는 감정, 해결할 수 없는 감정,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약해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만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변덕쟁이셔서 이럴 때는 잘해줬다가 저럴 때는 막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내 연약함을 갖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상황을 보면서 나 자기 합리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의 현실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냐를 붙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 삶에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 삶에 많은 반전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반전의 매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있는 어느 곳 안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져 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